1701년 영국 런던의 어느 서점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런던의 서점이요?
네, 거기서 방금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영문 성경책을 한 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딱 펼쳐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데요.
네, 아마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페이지 여백에 아주 작지만 또렷하게 특정 연도가 인쇄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 유명한 숫자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바로 기원전 4004년이라는 숫자입니다. 누군가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세상이 정확히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계산해서 박아놓은 거죠.
세상에, 기원전 4004년이라니 정말 구체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이 숫자가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역사적 타임라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역사적 기록이나 어떤 문헌을 대할 때 약간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디지털 시계 같은 그런 정확성을 기대하곤 하잖아요.
맞아요. 1분 1초, 사건의 선후 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깔끔한 타임라인을 원하죠.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데이터란 이진법처럼 명확하게 분류되고 눈에 보여야 하니까요.
네, 무엇보다 엑셀표처럼 수학적으로 딱 계산될 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만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원전 4004년이라는 계산 방식이 마치 요리책을 보면서 자동차 엔진을 고치려는 것만큼이나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요리책으로 자동차 고치기라. 그거 정말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아주 끔찍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헌, 특히 구약 성경 같은 텍스트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이 정밀한 디지털 시계는 갑자기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현대 서구적인 역사학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눈앞에 펼쳐지는 건 그야말로 혼란스럽고 모순투성이인 미로가 되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움을 즐기고 지식의 이면을 파헤치기 좋아하는 바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탐구 임무가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자료를 함께 파헤쳐볼까요?
우리는 로버트 바노이라는 학자의 구약 역사 강의 자료를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원시시대의 족보와 연대기, 그리고 고고학의 영향에 대한 방대한 노트를 해독해볼 텐데요.
아, 로버트 바노이의 강의군요.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자료죠?
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텍스트 요약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문헌을 작성할 때 사용했던 그 숨겨진 암호를 해독해 볼 거거든요.
현대적 잣대 때문에 생겨난 거대한 오해들을 걷어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진짜 핵심을 파악하는 아하 하는 순간을 선사하는 것이 오늘 탐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당장 시작해보죠.
만약 우리가 성경 기록에서 완벽하고 정확한 타임라인을 요구하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이 문헌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는 거죠.
시대적 배경이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의심이군요. 사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고대인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 지성사를 지배했던 거대한 회의론이 바로 거기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학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벨하우젠 시대의 의업 지식인들 말이죠. 당시에는 인류의 역사가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서서히 진화해왔다는 선형적인 발전관이 꽤 지배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개했다가 나중에 똑똑해졌다. 이런 시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의 초기 기록들을 보며 아주 단호하게 단정지었죠.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무도 글을 쓸 줄 몰랐을 것이라고요.
세상에, 아무도 글을 몰랐다고요? 그럼 그 방대한 기록들은 다 뭔가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어불성 설이고 이 초기 기록들은 한참 후대에 구전되던 신화들을 그냥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였죠.
와,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 같은 까마득한 과거의 사람들은 당연히 문자라는 고도의 기술을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 굉장히 오만하게 단정해버린 거군요.
네, 완벽한 시대적 편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던 고대 중동의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이 판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고고학에 등장한 거네요. 어떤 발견들이 있었나요?
시리아의 에블라나 이집트의 유적들에서 점토판과 기록들이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미 기원전 2700년경에 사람들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서 아주 복잡한 상거래 기록까지 남기고 있었어요.
기원전 2700년이요? 모세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시대에 글을 몰랐을 것이라는 19세기의 회의론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가설로 판명난 거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고학이 성경 역사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뒷받침해 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뒷받침이 되었죠. 이미지죠?
마치 제가 해변가에 가서 금속 탐지기를 들고 걷는 상황 같달까요? 탐지기를 켜고 모래사장을 걷다 보면 삐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파보면 뭔가 나오죠.
맞아요. 오래된 동전이나 누군가의 옷단추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 과거에 확실히 이 해변에 사람들이 살았고 어떤 경제활동을 했구나 하는 전반적인 사실은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아주 현명한 증거가 됐죠.
하지만 제가 어제 이 해변에서 잃어버린 정확한 그 은반지, 그러니까 성견에 나오는 특정 인물의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항상 정확한 좌표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와, 그 금속 탐지기 비유 정말 탁월합니다. 그 비유를 이 자료의 핵심 논의로 바로 연결해 볼 수 있겠어요.
오, 그래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사실 그 지점이 메이천이라는 학자가 남긴 뼈 있는 경고와 정확히 맞닿아 있거든요. 고고학이 성경의 배경을 훌륭하게 증명해 주었다고 해서 고고학이 성경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히 증명해내는 만능 열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만능 열쇠가 아니다.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만약 우리가 외부의 고고학적 발견만을 절대적인 신앙이나 지식의 잣대로 삼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금속 탐지기에서 내가 원하는 반지가 안 나왔다고 해서 어제 해변에 갔던 내 기억 전체를 가짜라고 부정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훗날 성경의 기록과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전혀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이 뉴스를 타게 되면 사람들은 곧바로 지적 토대나 신앙을 잃고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게 자료의 설명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의 과학이나 발굴 결과가 내가 텍스트를 믿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신앙과 이해의 기초가 주관적인 경험이나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 과학이 아니라 텍스트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은 단지 그 시대 사람들이 글을 썼고 어떤 문화를 누렸다는 그 무대를 세워줄 뿐이군요.
네, 그 무대 위에서 벌어진 모든 개별 사건을 초단위로 검증해주는 도구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외부 고고학에서 완벽하고 정밀한 타임라인을 얻어낼 수 없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문헌, 즉 텍스트 내부로 향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한 수순이죠. 사람들은 텍스트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1701년 성경책 여백의 숫자, 바로 제임스 우쇼 주교의 이야기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군요.
네, 성경 안에 있는 족보의 숫자들을 수학 공식처럼 더해서 연대를 계산하려던 그 유명한 시도 말입니다.
사실 현대 역사관과 고대 텍스트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비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오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거대한 오해죠. 현대 서구 역사학에서 연대기적인 정밀성이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 생명과도 같거든요.
맞아요. 언제, 어디서,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지 좌표를 찍지 못하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의 원시 역사 기록은 이런 방식의 연대기를 명시적으로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전혀 안 다룬다고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같은 인물도 꽤 앞부분에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조차 기원전 몇 년, 어느 위도와 경도라는 구체적인 타임스탬프 없이 그냥 역사 무대에 불쑥 등장해버려요.
와, 타임스탬프가 없다니 현대인들 입장에선 정말 답답했겠네요.
네, 아담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전체 연대를 지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본능적으로 빈칸을 보면 어떻게든 막 채워넣고 싶어하는 강박이 있잖아요.
우셔 주교도 정확히 그런 강박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1650년에 그는 아주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방법을 택했어요.
직관적인 방법이요?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한 거죠?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족보들 있잖아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숫자들을 그냥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넣듯이 싹 다 더해버린 겁니다.
아, 족보의 나이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쭉 더했다고요?
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시작, 즉 세상의 창조를 기원전 4004년으로 딱 계산해낸 거죠.
세상에. 그리고 이 숫자가 영어 성경 여백에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대중들은 이 4004년이라는 숫자를 성경 텍스트 자체의 신성한 권위랑 완전 동일시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겨우 6000년 남짓되었다는 대중적인 인식의 뿌리가 바로 이 단순한 벗셈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법한 아주 날카로운 반론을 제가 대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반론인가요? 들어보죠.
아니, 잠깐만요. 성경 텍스트를 직접 읽어보면 분명히 아무개가 130세에 누구를 낳고 8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 덩어리들이 똑하니 적혀 있잖아요.
네, 숫자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야, 그런데 이걸 연대기나 달력으로 읽지 않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19세기 이후에 지질학이나 진화론 같은 현대과학이 막 발달하니까 6천년으론 설명이 안 되네 하면서 충돌을 피하려고 기독교계에서 나중에 궁색하게 만들어낸 변명 아닙니까?
야, 그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그 반론이야말로 오늘 이 심층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중요한 분기점이요?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다윈의 진화론과 지질학적 발견들이 쏟아지면서 인류의 기원이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완전 패닉에 빠졌죠.
6천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수백만 년이라고 하니까 충격이 컸겠네요.
이때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던 윌리엄 헨리 그린과 비비 워필드가 이 문제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과학과 타협하기 위한 어떤 핑계나 변명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나요?
아예 텍스트를 읽는 도법 자체가 수백 년 동안 완전히 틀려먹었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와, 과학을 위해 성경을 굽힌 게 아니라 애초에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들이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들은 아주 단호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인류가 최근에 기원했다는 이른바 6천년설은 성경 텍스트 자체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텍스트에 근거가 없다? 신학적으로는 별로 안 중요한 문제인가요?
맞아요. 신학적으로 인류가 이 지구상에 만 년을 살았든 백만 년을 살았든 그것은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명제는 뭔가요?
둘째,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간 창조의 연대를 수학적으로 측정하려는 우셔 주교식의 시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절차라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절차라고요? 아니, 덧셈을 하라고 쓰인 숫자가 아니라니요?
네, 연대기 계산용 숫자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대체 고대인들은 이 족보를 통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린 여기서 그들의 비밀 암호를 좀 해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 암호를 풀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들의 뜻부터 고대 언어의 맥락으로 재정의를 좀 해야 합니다.
단어 뜻을 재정의한다고요?
네. 워필드의 주장에 따르면 성경 속 족보의 진짜 목적은 연대기 측정이 아니라 혈통의 계보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아, 혈통의 계보요. 고대 사회를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주민등록번호나 성씨 제도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어느 가문, 어떤 조상의 뿌리에서 나왔는지가 곧 자신의 정체성이자 사회적 생존 기반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타 혹은 아들. 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달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나타라고 하면 보통 병원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 직계 일대의 생물학적 순간만을 떠올리잖아요.
네, 당연히 내가 내 아이를 낳는 걸 낳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고대 문헌에서 나타라는 동사는 단순히 직계 자녀를 출산했다는 뜻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뜻이 더 있나요?
그 인물로 이어지는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거대한 의미로 아주 널리 쓰였습니다.
와, 조상이 되었다는 뜻으로 쓰인 거군요. 그럼 아들이라는 단어도 다르게 쓰였나요?
아들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 아들뿐만 아니라 수세대 후의 모든 후손을 의미할 수 있죠.
수세대 후의 후손까지요? 혹시 이해하기 쉬운 예시가 있을까요?
가장 직관적인 예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서 원어로는 아들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다윗왕과 예수님 사이에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과 수많은 세대가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텍스트는 당당하게 예수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아주 압축해서 부릅니다.
혈통의 연결성이 시간적 간격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아, 잠깐만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뭔지 딱 알렸어요.
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 고대족보라는 건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모든 골목길, 과속방지턱, 신호등까지 싹 다 알려주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 아니네요.
하하, 네, 내비게이션이 아니죠.
이건 마치 전국 지도에서 주요 거점 도시들만 굵은 선으로 큼직큼직하게 연결해 놓은 광역 지도에 가깝습니다.
제가 지도에서 서울 다음 대전, 그 다음 부산이라고 그려진 선을 본다고 해서 서울과 대전 사이에 천안이나 수원 같은 다른 도시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와, 그 광역 지도 비유가 이 자료가 말하는 축약의 법칙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축약의 법칙이요?
네. 고대죽보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세대를 훌쩍 건너뛰는 축약이 오류나 예외가 아니라 지극히 일반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이었다는 걸 증명할 만한 기록이 성경 안에도 있나요?
그럼요. 자료에 나오는 텍스트 내부의 증거들을 들여다보면 우셔주교의 계산이 왜 잘못된 절차인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46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볼까요?
네, 어떤 내용이죠?
실바가 야곱에게 1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와, 16명이나요? 직접 낳은 직계 아들이 16명이라는 건가요?
그런데 그 16명의 명단을 실제로 세어보면 거기엔 직계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와 증손자까지 전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손자와 증손자를 다 합쳐서 그냥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라고 한 큐에 정리해버린 거군요.
맞아요. 게다가 역대상 26장 24절은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더 파격적이라고요?
스부엘이라는 인물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대조해보면 게르솜과 스부엘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400년이요? 아니, 400년의 세월 수많은 세대를 건너뛰고도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로 달력 같은 연대기를 계산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 확실해지죠.
그러네요. 진짜 광역지도 맞네요.
이 축약의 법칙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또 있습니다. 역대상 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레위부터 모세까지 단 4세대만 기록되어 있죠.
레위부터 모세까지 4세대요?
자, 우셔주교처럼 이 4세대가 빈틈없이 촘촘하게 이어진 연대기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민수기 3장 39절을 보면 모세 지대에 성막에서 봄사할 수 있는 성인 레위인 남성의 숫자가 무려 2만 2천 명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만 2천 명이요? 잠깐만요. 단 4세대만의 한 가문의 성인 남자가 2만 2천 명으로 불어나는 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되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아무리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4세대면 기껏해야 수십 명, 많아봐야 100명 남짓일 텐데요. 2만 2천 명이 되려면 중간에 셀 수 없이 많은 세대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부터 모세까지의 4개의 고리는 중간에 수많은 세대가 생략되고 엄청나게 압축된 계보, 즉 방금 말씀하신 그 광역지도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되는 겁니다.
아, 족보가 촘촘한 사슬이 아니라 징검다리 같은 거였네요.
네, 심지어 에스라 7장의 족보를 역대상 6장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가문의 족보인데도 에스라에서는 이름 6개가 아무렇지 않게 막 생략되어 있어요.
이름 6개를 그냥 뺐다고요?
네, 고대인들에게 족보에서 세대를 건너뛰는 것은 모순도 오류도 아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세련된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납득했습니다. 이 족보들이 촘촘한 달력이 아니라 굵직한 조상들만 짚고 넘어가는 광역 지도라는 사실요.
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인지 부조화가 하나 생깁니다. 한 가지 정말 너무 거슬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게 거슬리시나요?
그렇게 세대를 쿨하게 건너뛸 거면 대체 왜 창세기 5장이나 11장 족보에는 아무개가 130세에 낳고 930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소름 돋을 정도로 구체적인 나이와 숫자들을 굳이 빼곡하게 적어놓은 겁니까?
아, 그 구체적인 숫자들 말이죠?
네, 그냥 아담의 후손은 셋이고 셋의 후손은 노아다, 이렇게 쿨하게 쓰면 될 것을 왜 자꾸 엑셀에 놓고 덧셈을 하고 싶게끔 그렇게 치밀한 숫자를 던져주냐는 거죠.
와,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워필린과 그린이 제시한 마지막 네 번째 명제의 핵심이자 오늘 이 심층탐구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클라이맥스요? 이유가 뭡니까?
텍스트에 등장하는 이 구체적인 숫자들은 연대기적 의미를 던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대기 계산과는 철저하게 무관합니다.
숫자인데 계산용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숫자의 진짜 목적은 대체 뭡니까?
이 숫자들은 개별 삶의 요약, 즉 컨스펙터스를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개별 삶의 요약이요?
다시 말해 이 나이들은 전체 타임라인을 잇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홍수 이전 시대 인류가 초창기에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물인 셈이죠.
생명력을 보여주는 전시물이다.
네, 인류의 수명이 초기에는 1000년 가까이 될 정도로 길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 175세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인 겁니다. 즉, 특별한 사람들의 시리즈를 그냥 나열해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어떤 기간을 재는 자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아주 압도적인 생명력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기 위한 묘사적 도구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이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면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어떻게 맞춰지나요?
셈이 100세에 아르닥삿을 낳았다는 구절을 고대 족보의 축약 규칙과 방금 말한 요약의 의미에 한번 대입해봅시다.
네, 대입해보죠.
이 말은 셈이 100번째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불었을 때 아르닥삿이라는 갓난아기를 딱 안고 있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셈이 100세가 되던 해에 훗날 10세대, 100세대 혹은 1000세대 뒤에 아르박사스로 이어지게 될 거대한 가문의 선조가 되는 누군가를 잉태했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통찰이네요. 100세에 나왔다는 구체적인 숫자는 셈이라는 거대한 인물의 개인적인 생애를 요약해서 묘사해 줄 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정작 셈과 아르박사의 수십 년이 빠져있는지 수천 년이 빠져있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걸 알려줄 의도 자체가 없었던 거고요.
그게 바로 고대 문헌을 대하는 정말 올바른 독법이었군요.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통해 나눈 심층 탐구를 요약하자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의 족보는 촘촘한 달력이나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 인물이 과거에 어떤 거대한 영적이고 역사적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놀랍도록 유연하고 목적지향적인 기록책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과학과 종교 혹은 지성과 신앙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불필요한 충돌과 피로감에 생각해 보세요.
네, 고대인들의 이 유연한 텍스트에 현대인의 딱딱한 시간 개념과 그 초단위의 잣대를 억지로 강요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네요.
아까 호스트님이 하신 비유로 치자면 거대한 흐름을 보여지는 광역지도를 손에 딱 쥐고서는 왜 이 지도에는 우리 집 앞 좁은 골목길이랑 과속방지턱이 안 그려져 있어? 이거 가짜 지도잖아? 하면서 화를 내는 것과 똑같았던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지금 이 지식탐험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독한 이 고대의 비밀 암호가 현대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올까요?
글쎄요, 현대인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초단위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엑셀표의 빈칸에 완벽하게 꿰어 맞춰야만 직성이 풀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측정할 수 없는 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종종 모든 정보가 내 뜻대로 완벽히 계산되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아하 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텍스트든 데이터든 그것이 애초에 만들어진 진짜 목적을 이해하고 나면 억지로 빈칸을 채우려다 생기는 쓸데없는 오해나 지적 과부하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너무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고대인들은 족보를 통해 누군가가 정확히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하는 아주 건조한 수학적 시간보다 자신이 어떤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이어져 있는지 그 의미와 관계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관계성과 의미를 중시했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초단위의 데이터와 정량적인 수치로만 측정하고 증명하려 드는 우리 현대인들은 정작 우리들 삶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중요한 의미와 연결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1분 1초의 정밀함과 데이터의 숫자에 집착하느라 정작 내가 누구와
어떤 큰 그림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까맣게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떠 있는 디지털 시계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확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의미와 뿌리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고대인들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도 단순히 계산되는 숫자 너머에 있는 진정으로 중요한 의미와 연결고리들을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지식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다음 임무에서 또 새롭고 놀라운 지식과 함께 뵙겠습니다.